케인스 매거진 2022년 9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인스 매거진입니다. 케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센터와 좋은 생각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정보를 담은 소리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 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 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 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에 웹 매거진에서 케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 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성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2년 9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햇살마루 정은혜와 우영우 2. 시인의 스케치북 품고 있던 알이 나를 들어 올리는구나 3. 동상이몽 라일락 꽃말 햇살마루 정은혜와 우영우 언젠가부터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드라마를 보고 우는 일을 놀리는 쪽에 속했는데 이제는 울면서 누가 놀릴까 눈치를 보는 축이다. 거실에는 어차피 아내와 아이들이 있을 뿐인데도 그런다. 그들이 눈물을 보이는 내 모습을 낯설어할 것 같다. 아니, 무엇보다 나의 눈물에 내가 낯설다. 엉엉 우는 남편이라니, 눈물을 쭈룩쭈룩 흘리는 아빠라니,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 말이다. 최근 울음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비롯됐다. 원체 좋은 각본을 쓰기로 유명한 작가 노희경의 복귀작은 내노라 하는 톱스타들이 총출동해 방송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특히 본격적으로 쓰인 제주도 사투리가 인상적인 한편 진입장벽이 되기도 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있으니 서서히 적응되었다. 그렇게 어떤 편은 주의 깊게 또 어떤 회차는 지나치며 보는 중에 예고편을 접했다. 조금은 비밀스러운 역할의 쌍둥이 언니가 알고 보니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장애인이고 자매가 제주도에서 만나 사건이 발생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울 준비를 한 채 본 방송을 기다렸고 이번에는 아내와 아이에게 숨길 마음 하나 없이 손목으로 눈 아래를 닦다가 휴지로 코를 풀다가 결국 소리내어 울어버렸다. 극중 그림을 특출나게 잘 그리는 다운 증후군 언니 영희 역을 맡은 배우 정은혜는 실제 발달 장애인이자 캐리커처 작가이다. 얼굴이 나디궜는데 내가 다운 증후군 딸을 얻고 이러저러한 정보와 위로를 얻으려 읽은 책 중 하나인 또리네 집의 저자 장차현실의 딸이었다. 또리네 집에서 막 성인이 된 은혜는 앞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는데 배우이자 작가가 되었다. 사실 그녀의 데뷔는 16년 전인 2006년이다. 인권 영화 옴니버스 5개의 시선 중 감독 박경희의 언니가 이해하셔야 돼요에서 강단진 소녀 은혜로 출연한다. 나는 이 영화를 첫 달의 장애를 알고 얼마 뒤에 보았는데 영화의 일도와는 상관없이 화면에 보이는 다운 증후군 소녀의 모습에 알 수 없는 비탄을 느꼈다. 돌이켜보면 한심한 노릇이다. 누구보다 먼저 받아들여야 할 아이 본연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안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시간이 지나 2022년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이만큼 자란 정은혜를 만났다. 나와야 우리 가족도 이만큼 자라서 함께 드라마를 본다. 각본과 연출, 연기 모두 눈물샘을 자극했지만 내가 운 이유는 지나간 시간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앞으로 지내야 할 시간 때문이기도 했다. 그 시간 전부를 위로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매번 우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방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외형을 볼 때면 입가에 미소가 가시질 않는다. 지상파 방송국에 편성되지 못하고 군소 채널에서 방영되지만 첫 때부터 퍼진 입소문 덕에 올 여름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오른 듯하다. 한 주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신선한 구성, 자연스러운 특수효과와 연출 등 칭찬할 게 한둘이 아니지만 무엇보다 먼저 짚어야 할건 주인공의 연기가 분명하다. 우영우는 한 번 본 것은 그대로 암기하는 천재 변호사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에 속한다. 다운 증후군과 자폐 스펙트럼 모두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발달 장애로 분류되지만 특성과 증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물론 드라마에서 우영우는 탁월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보기에 따라 판타지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을 면밀히 관찰할 듯한 배우의 연기는 그 위화감을 꽤 덜어준다. 그리고 같은 발달 장애인이지만 증상은 너무도 다른 의뢰인 앞에서의 우영우 모습에 내 눈물은 또 터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아침 출근길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들은 집이나 시설에 있을 테니까. 사회 인프라든 복지체계든 사람들의 인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거리로 나서게끔 되어 있지가 않다. 장애인은 분명 존재하므로 그들이 출근도 하고 지하철도 타며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도 실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연함이 특별함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못내 씁쓸하다. 그래서 최근의 드라마들이 반갑다. 장애인이 여러 곳에 더 많이 등장하면 좋겠다. 그게 드라마일 필요는 없다. 출근길 저상버스에서 퇴근길 전철역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다. 장애인이 아닌 정은혜 씨, 우영우 씨로 그렇게 같은 시민으로 이상으로 햇살 마루를 마치겠습니다. 시인의 스케치북 품고 있던 알이 나를 들어 올리는구나. 나는 붉은기 거북입니다. 30년 전에 미시시피 강에서 왔습니다. 나는 긍지가 대단합니다. 생명과 자유를 실천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니까요. 우리는 생태계 교란, 유해종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청계천 어두운 복계천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지금은 서울 한복판 호수로 목숨 걸고 엉금엉금 이사 왔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잔디밭 남쪽 문화센터입니다. 따스한 바위에 배를 치지며 온몸으로 햇살을 쬐는 일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게다가 문화센터에선 악기도 연주하고 문학 강연도 펼칩니다. 오늘은 강사님이 달걀 한 판을 보여주며 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한판 승부라고 했습니다. 달걀을 하나 덜어내더니 한 계란 없다라고 유머도 날렸습니다. 나는 서둘러 알을 묻은 잔디밭으로 갔습니다. 오줌으로 흙을 불리면서 간신히 낳은 알입니다. 둥우리를 팔때 잔디뿌리에 걸려 발가락 뼈가 세 군데나 부러졌습니다. 알이 깨어나나 봅니다. 품고 있던 알이 나를 들어 올립니다. 다음에는 수조가 손뼉치듯 보드라운 모르밭에 알을 낳고 싶습니다. 잔디뿌리를 새김질한 뒤 모래를 날라야겠습니다. 곧 아이들과 문화센터 창에 귀 대고 고향 노래를 들을 겁니다. 우리의 귀는 더욱 붉게 달아오를 겁니다. 이상으로 시인의 스케치북을 마치겠습니다. 동상이몽 라일락 꽃말 중학교 1학년 때 일이다. 학교에서 전교 1, 2등을 다투는 우등생이었던 나는 쉬는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그때 단짝이 다가와 어떤 문제의 답을 물어보았다. 나도 처음 보는 문제였다. 미안. 나도 모르겠어. 나중에 다시 풀어볼게.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했는데 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모양이다. 나중에 듣기로 친구는 수학 시험에서 맨날 100점 받으면서 나한테 가르쳐 주기 귀찮은가? 라고 생각했단다. 나는 친구가 오해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순간부터 친구는 내 인사를 무시하고 다가가면 자리를 피해버렸다. 뭘 잘못했는지 안다면 사과라도 할 텐데 얘기는커녕 눈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친구에게 서운하고 답답할 따름이었다. 친구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새로 사귄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장난치기 바빴다. 엉킨 마음을 풀지 못한 채몇 주가 지났을까. 여느 때처럼 학교에 가려 가방을 챙기던 나는 문득 마당에 피어난 라일락 꽃을 보고 감수성 풍부한 친구를 떠올렸다. 걔가 꽃을 참 좋아하는데 한 송이 꺾어다 줄까? 나는 마당에서 라일락 한 가지를 꺾었다. 행여 꽃이 떨어지세라. 종이봉투에 조심스레 담은 나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를 찾아갔다. 자, 거절할 틈도 없이 갑작스레 라일락 꽃을 건네자 친구는 당황한 눈치였다. 이게 뭐야? 친구는 눈이 동그래져서 나를 바라보았다. 라일락 꽃을 보니까 내 생각이 나서. 그날을 계기로 친구는 다시 내게 말을 걸었다. 꽃을 주면서 이걸로 우리 사이가 예전처럼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품지 않았는데 다행히 묵은 오해를 풀수 있었다. 내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긴 하지만 처음 본 문제를 척척 풀 만큼 천재는 아닌데 친구에게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이해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오해가 풀리는 과정에서 또 다른 오해가 생겼을 줄이야. 친구는 내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라일락 꽃을 줬잖아. 책에서 찾아보니까 라일락에 우정, 소중한 친구라는 꽃말이 있더라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친구를 오해했다니. 그 상황에서 그저 마당에 핀 꽃을 꺾어주었을 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도 쭉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겠다고 다짐할 뿐이다. 요즘도 나는 라일락 꽃을 보면 그날이 생각나 슬그머니 웃는다. 이상으로 동상이몽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1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은아입니다. 감사합니다.
KNS 매거진 파트 2 차례 1. 동행의 기쁨 지키는 마음 2. 심마당 사랑하면 할수 있는 일 3. 나를 흔드는 한마디 내 인생의 작업가설 동행의 기쁨, 지키는 마음. 동양 헬스클럽 관장 진광복님. 이 건물은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어요. 그때도 체육관이었죠. 오래됐지만 의미 있는 건물이에요. 충북 괴산군에서 동양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진광복님, 64세는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 역도 등 여러 운동을 했다. 어떤 종목이든 근력과 체력을 기르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필수였기에 자연스레 웨이트 트레이닝을 접했다. 근력 운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과 달리 1980년대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이가 많지 않았다. 그는 경기도 의정부 미군 부대의 장교를 찾아가 운동에 관한 책을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렇게 책을 손에 넣었으나 전부 영어로 쓰여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번역을 맡기고 원고를 받아 다시 책자로 엮었다. 그 후 책 내용대로 운동하며 하나하나 익혔다. 하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운동법이었기에 그의 몸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는 조금씩 변형시켜 시도하며 자신에게 잘 맞는 정도를 찾아갔다. 서른 살 무렵 그는 타지 생활을 접고 고향인 괴산군으로 돌아와 헬스장을 열기로 마음먹었다. 헬스장을 꾸릴 건물을 찾는데 인구가 적은 지역이기에 신식 건물의 넓은 점포를 얻기에는 부담스러웠다. 문득 어릴 적 지나다니며 본 건물이 눈에 띄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져 체육관으로 쓰였다는 이야기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익히 들어온 터였다. 그 시절 마을 사람들은 일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이곳에서 만나고 회비도 모았다. 그렇게 독립군 자금을 마련했단다. 그가 처음 헬스장을 열었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근육을 키워서 뭐하나? 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말했다. 혈관과 뼈를 잡아주는 게 근육이에요. 그만큼 인체에서 중요하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량이 늘면서 건강한 몸이 만들어져요. 그는 관원이 적을 때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동시에 산에서 약초와 산삼을 캐다 팔아 생활비를 충당했다. 그렇게 운동기구를 하나 둘 마련하며 헬스장은 자리를 잡았다. 그가 운동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마음가짐이다. 그는 운동을 가르칠 때 모든 관원을 평등하게 대하는 태도를 중요시한다. 운동하러 온 누구에게든 운동기구 쓰는 법, 운동하는 법을 알려줘요. 군수가 오든 교장이 오든 시간을 똑같이 들여 지도해요. 고중량 운동일 경우 역기봉에 원판을 끼우는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없다. 그는 덧붙였다. 내 사람이면 책임을 져야죠. 사람의 몸은 모두 다르기에 각자에게 맞는 운동의 종류, 양, 강도도 다르다. 운동을 50년 가까이 하다 보니 사람마다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눈에 딱 들어와요. 평소 운동하던 사람, 아예 해보지 않은 사람, 저체중에 골격이 작은 사람, 운동을 안 해도 선천적으로 골격이 큰 사람, 다 달라요. 그에 맞게 지도하죠. 이외에도 당뇨나 디스크, 고혈압 등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운동을 지도할 때 참고한다.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운동 순서를 짜주고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는 무리하지 않도록 돕는다. 고령이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근처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권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운동 계획을 짜기도 한다. 운동을 배우는 사람 역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기구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려는 태도가 그것이다. 헬스장에는 30여 년 전 마련한 기구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낡아 보이나 여전히 제 역할을 척척 해내면서. 기구를 잘 관리한 그와 관원들 덕이다. 군인에게 무기가 중요하듯이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기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이곳의 철칙이다.
사람들은 흔히 운동을 통해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살 빼겠다는 마음만으로는 운동을 오래 못해요. 하지만 건강을 위해 운동하려는 사람은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각종 방송에서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체중을 감량한 사례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몸을 혹사시킨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 건강하게 운동하면 몸은 저절로 멋있게 만들어져요. 비결은 꾸준함이에요.
건강한 마음가짐에 건강한 몸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평소 관원은 80명 내외였으나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그 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자 아들들이 그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며 헬스장 운영을 계속하라고 응원했다. 그렇게 헬스장 문은 1월 1일, 설날, 추석을 제외하고 매일 열렸다. 30년 전에 다니기 시작한 초창기 관원들이 여전히 나와요. 이제는 60대 중후반에서 80대 초반이 됐죠. 그 사람들 얼굴 보면 내가 감히 헬스장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한 달에 두세 번밖에 나오지 못해도 회비를 꼬박꼬박 내요. 이곳을 함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힘닿는 데까지 헬스장을 운영하는 것이 그의 목표다. 우리 헬스장에서 운동해 건강해지고 멋있어지면 내가 힐링이 돼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니 나도 행복해지죠. 이상으로 동행의 기쁨을 마치겠습니다. 심하당. 사랑하면 할 수 있는 일. 사랑이 원하면 할 수 있는 일. 한 그루 나무에 얼마나 많은 꽃잎들 달렸는지, 얼마나 많은 초록잎이나 은행잎이나 단풍잎이 달렸는지 세는 일. 평생 가장 할 만한 일인 듯이 평생 이만한 행복 없을 듯 세어보는 일. 김경미. 카프카식 이별. 문학판. 이상으로 심하당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흔드는 한마디. 내 인생의 작업가설. 2년 반 만에 친구 몇 명이 모였다. 그 사이 모두 조심스레 지내온 것 같았고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친구도 있었다. 돌아가면서 지난 일들을 말했는데 예술가 기질이 있어서 기발한 행동으로 종종 웃기는 친구가 나는 불치암에 걸리면 즉시 죽을 거다 라고 하자 다른 친구가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죽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그렇게 가벼운 소리 하지 말아라. 죽으면 끝이지 뭐가 남냐? 그걸 어떻게 아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믿고 안 다니면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거 아니냐? 등으로 잠시 웃음 섞인 말씨름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때문일까? 아니면 노년으로 접어든 나이 탓일까?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고 대개는 막연한 생각을 하거나 미루면서 살아온 것 아닌가? 이에 대하여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명쾌한 글을 남겼다. 사람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작업가설을 가져야만 세상을 경험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작업가설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에 근거하여 행동한다. 작업가설이란 무엇인가? 과학자가 연구를 시작할 때 자신이 가장 확실성이 높다고 믿는 것을 진실이라 가정하고 이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물리학자 뉴턴의 만유인력을 예로 들어보자. 이제는 뉴턴의 사과로 초등학생들도 중력을 알고 있지만 그가 처음 이를 발표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힘이 있다는 주장 자체로 사람들에게 심한 조롱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행성의 궤도를 관찰하면서 천체 사이에 무엇인가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이를 가설 이론으로 삼아 계속 연구하여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것이다. 전문학자 헨리가 이 이론을 적용하여 헨리 혜성이 돌아오는 시간을 마치자 그때서야 비로소 대중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증명할 수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믿는 것을 가설로 삼는 것이 과학적 방법론인 셈이다. 그런데 작업가설이 제대로 된 것이면 연구의 결과가 좋지만 틀린 것이라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연구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의 성패는 작업가설의 정확성에 달렸다고 하겠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러한 이치가 삶에도 적용된다고 말한 것이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사물을 이해하는 틀을 갖고 있으며 틀은 자신의 기질, 환경, 괄호 열고 특히 부모와 가족들, 괄호 닫고 경험에 의하여 형성되고 무의식 차원에서 삶을 결정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는 삶을 긍정하는 체계일 수도 삶을 어두움으로 느끼는 부정적 체계일 수도 있다. 누구나 어느 틀이 옳은지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므로 이는 작업가설에 해당한다. 앞서 친구들의 말씨름대로 사후에 천국이 있는지 허무일 뿐인지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 막연하지만 믿음이 가는 방향대로 살아갈 뿐이다. 알고 보면 누구나 크건 작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물론이고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므로 자신만의 믿음을 가진 셈이다. 우리 삶에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드물고 결국 인간은 무언가 믿고 사는 존재라고 하겠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차츰 자신이 믿어온 틀 자체를 관찰하고 살피게 된다. 경험과 인간관계,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작업가설을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큰 불행을 겪을 때 자신의 틀이 옳은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는다. 철이 든다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틀을 넓게 보며 새롭게 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의 틀을 새롭게 하는 데에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는 말이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모양이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이지만 열매를 맺을 때 맛있고 큰 열매를 맺는 것과 작고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것이 있다. 이처럼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도 진짜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 삶의 실상이다. 삶에서 겪고 있는 일을 얼만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주는가가 올바른 틀의 기준일 것이다. 용기를 내어 내 인생의 작업가설이 이 기준에 얼마나 맞는지 살펴보면 어떨까? 어떤 삶의 방식이 가진 가치는 그것이 세상 만물을 밝게 비추어주는 정도에 달려있다. 시몬 베유. 올바른 틀이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드는 법이다. 이상으로 나를 흔드는 한마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파트 2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3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김윤희입니다. 감사합니다.